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 9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과거에 기억이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결혼 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선교단체에서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하는 그 교재를 사용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카드 묶음으로 주제별 69절 암송 이제 이런 60개 성경 구절을 선별해서 주제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확신 파트에 들어가면은 그 다섯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 뭐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삶이라고 해서 이제 여섯 개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두 구절, 그리스도께 순종 이렇게 두 구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과 관련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같이 우리가 암송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여기 말씀 파트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 말씀과 관련된 두 구절에 들어가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을 1, 2년 앞두고 있었는데 이 구절들 암송하면서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때 선교단체 리더였던 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 성경 말씀 내 생애 가운데 생명처럼 붙잡겠다. 헌신했던 그래서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초기의 헌신과 열심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생각 가운데만 이 말씀 많이 읽어야지 그렇게 하곤 했더랬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 성님께서 제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 말씀에 다시 창념하도록 나를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불러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작은 미안함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또 일독하고 또 그러다가 좀 게으름이 와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3장 23절을 나누면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상고했더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야곱 백성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무너뜨릴 그런 어떠한 주술이나 어떤 마법도 없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의 맹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패는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유도하면 된다.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에 불성실하도록 불충실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나게 취약해진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맹시하신 그 죄악을 그 백성이 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취하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여서 결합할 때 결혼이라는 약속 가운데 자기 자신을 묶고 결혼 언약이라는 헌신관계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두 사람이 사랑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원래 결혼이라는 본래의 언약, 조약, 뭐 약속, 그게 충실하면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 도전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요. 그런데 언제 가장 취약해집니까? 한쪽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요. 이거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두 사람의 남녀의 결합이라 할지라도 한쪽이 결혼 언약 가운데 그 배신을 하면 한없이 취약해지는 것이 이 결혼 언약 관계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을 여러분이 잠시 봐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바로 앞두고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명령을, 권면을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는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만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무서워해요.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공포를 일으키는, 무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무수하게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어릴 때 그 화장실 갈 때 시골에 그 화장실이라고 안 그러죠? 변소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그 어릴 때 본체와 그 사람이 기거하고 식사하고 자는 곳과 그 이 변소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좀처럼 뭐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밤에 그 변소를 가는 일은 없는데 가끔 뭐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혼자 변소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뭐 누구든지 깨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갈 때 이제 어린 나를 안심시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내 마음 가운데는 어둠밖에 없지만 뭔가가 그 변소와 본체 사이에 이렇게 일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고 보니까 과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상 가운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겁먹고 있는 그 대상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 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나안 칠족은요,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신장이 키가 어느 정도 커야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어떠한 구절인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아모스 2장 9절에 이때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몇백 년 지난 어떤 시점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에 그 출애굽 사건 사건을 회상하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9절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가나안 7족 가운데 대표적인 종족이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들의 키가 장대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키가 어떻다고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여러분이 백향목 시다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십시오. 1.2m짜리 백향목을 본 적 있나요? 4-5m짜리 백향목을 본 적 있나요? 백향목의 평균 높이는 20m에서 30m예요. 다소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정도의 이 거인은요, 아주 아모리 족속 거인 가운데서요 난쟁이에요. 이러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 곳곳에 수백, 수천, 수만이 있었다고요. 두려워할 만해요. 공포를 일으킬 만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애굽 땅에서 열 재앙을 행하시면서 보여준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 백향목 크기보다 더 큰 신장을 가진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자 그런데 두려운 현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러한 가나안 7족이 포진하고 있는, 공포를 일으키는 그들이 자악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대적을 하고 정복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아 그런데 두려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이 두 개의 현실, 무서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개를 이어주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뇌리에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를 이기시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 확신이 생기는 통로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 지혜를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인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이 계속 살아있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처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네가 말한 것을 너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가 내 언약 백성임을 새기고 새기고 새기라는 것. 그랬을 때 그 거인족들을 대면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새기는 것,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수록 두려움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많이 새길수록 많이 나의 생애 가운데, 나라는 인격체 가운데 차곡차곡 많이 지배할수록 두려움이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집니다.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두 군데 신명기 17장과 예레미야 36장 두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17장에는 주목할 만한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다.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이 구절은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한다. 혹시 너희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식되지 않으니까 왕을 다른 나라처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내가 양보한다. 그때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너희들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어떤 조항을 답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인데 그렇게 왕으로 너희들이 정말 세우고자 할 때 그 왕이 이것만 지키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군마를 많이 확보하지 않도록 할 것,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은과 금을 쌓아두지 않도록 할 것. 왜 군마를 많이 확보하지 않도록 요구했을까요? 군마는 전쟁에 동원되는 말들입니다. 군사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벽이 되심으로 불구하고 전투에 쓸 말들을 많이 확보된 것을 보면서 든든함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말들이 너희들의 안전보장에 근거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벽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왜요? 이 이방 여인들이 넌 어떤 정욕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너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여인들이 이집트에서 온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암몬 족속의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동맹을 맺은 그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함께 고개 숙이자고 너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경계해라. 마지막으로 은금 뭡니까? 탐욕주의를 경계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취약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요. 이것이 세 가지 영역, 우리가 약한 돈, 섹스, 권력, 세 가지 영역입니다. 자, 처음부터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탈선하는 경우를 보셨어요? 처음부터 왕이 오르자마자 바로 여기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서서히 탈선과 타락이 진행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서의 좁은 길을 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처방을 18절, 19절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을,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왕 될 거 아닌데요,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권면이라 생각하고 적용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왕의 부르심에서 탈선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18절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으로 즉위하는 즉시 그 왕이 뭐 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율법책 원본을 놔두고요.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누가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 고하님 더 프리스트 제사장들이 보는 가운데, 이거는 아마도 세 사람 이상의 제사장이, 아니면 이것은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이상의 조가 짜여가지고 왕이 필사를 할 때마다, 한자 한자 필사를 할 때마다 조를 정해서 그가 제사장이 서 있는 가운데 왕이 하나하나 정성껏 자기가 읽을 성경을 필사한다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율법책 두루마기를 자신의 곁에 배치하여 보관하고, 이것을 업무를 보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침과 저녁으로 꺼내서 읽고 또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처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나가면서 여기에 따라 성공한 왕들이 몇 명이나 나왔던가요? 성공한 왕들이 대부분 이 언약적 명령을 왕들이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실패하고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간간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비극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말씀 말씀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헌신, 실제로는 말씀에 대한 그 시간 내는 것,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한 열심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우리 잠시 한번 가보죠. 이 신명기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경우인데 예레미야 36장 1절이요. 예레미야 36장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누구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이 왕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나 다른 그 열왕기 내용이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이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십니다. 지금 여호야김 4년은 이미 예레미야가 선지적인 사역을 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동안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23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돼 와요. 여호야김 4년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요,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36장 이 시대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져요.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때가 와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어떤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 3절 잠시 한번 같이 보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제까지 23년간 예언했던 그것을 하나의 두루마리 책에 쭉 다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제자 바룩에게 비어있는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바룩이 문장 하나하나를 기록해서 하나의 두루마리 책을 완성합니다. 거기 안에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서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이 성전에 가서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펴서 한 줄 한 줄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읽었을 때 그 백성들 사이에 술래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을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 고위 관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요야김 왕에게 보고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제는 여후디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유다의 운명과 관련된 그 내용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읽어나갑니다. 그랬을 때 22절 보십시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이 아홉째 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이에요. 이스라엘의 12월 달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주님께서 왕의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율법서를 하나하나 다 필사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 조각칼 같은 건데요. 서기관들이 글씨를 기록할 때 깃대 있죠. 기촉 있잖아요. 그것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깎는 손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우디가 읽는 족족 가져다가 하나하나씩 잘라서 화로에, 불탄 그 화로에 전체에다가 태워질 때까지, 저는 이것이 수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2, 3분이 아니라 수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은 엄청난 충격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회개에 돌입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신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여호야김은 어떤 생애를 마치게 될까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그의 삶에 대한 조그만한 힌트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는 그가 죽었을 때 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어떤 죽음을 죽는다고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죽은 나귀를 질질 끌듯이 그래서 밖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의 지위에 오르는 순간 제사장들 보는 데에서 율법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두루마리를 손 닿는 곳에 두고 묵상을 했었더라면요. 그리고 또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새기고 새겼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그 근원에는 말씀 하면서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과 관련된 많은 강조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적은 분량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화되는 데는 말씀 하면서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우위에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그런 잣대가 아닐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을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이제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이 더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고르반이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고르반. 저희 사는 집 옆에도 보니까 어떤 고르반 이렇게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혹시 성경과 관련됐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당시에 출애굽기의 그 명령에 의하면은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천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때에 사람이 계명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인간화 시켰는지 세속화 시켰는지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물질로 섬기는 이 행위가 포함돼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명령하셨을 때는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주님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전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면은 부모에게 물질로 섬기기 싫어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쳐 준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희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부모에게 섬길 이 물질 이거 일단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어디에? 성전에 예물로 드리고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릴 거요.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 잘했죠? 이게 주님 당시에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장로들이 유전한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엎어버리는 주님 당시 저는 목하는 목사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라는 책을 가끔 읽습니다. 여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노련한 농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농사 방식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고 소출을 늘리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농약의 살포 양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 결과 땅은 죽어가고 종국에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들에게서 땅을 살리는 유기농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법일 뿐이다. 눈앞의 결과만을 쫓는 그들은 땅을 살리는 길이 자신이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한국교회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 본질을 망각한 채 전통적인 목회 방식의 노예로 지내거나 성장과 부흥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각가지 세미나를 기르고 있을 뿐이다. 이거는 목회자를 향해 주는 말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망각한 채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내 생각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내 생각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꿰뚫듯이, 나를 지배하듯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정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반영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내 삶을 반영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약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같이 좁은 길을 걸을 때 성경 66권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읽는 분량 자체의 그 부족을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 10년, 20년 영어 공부의 그 시간을 아이들이 투입한 것 같아요, 한국. 근데 실제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을 계산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우리 영어 교육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들고 다니니까, 어플도 있고 이래 하니까 많이 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씨름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나를 드라이브해가는 운동력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 피로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해요. 정말 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요, 발람의 고백이 떠올라요. 발람의 고백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수를 잃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수리 없도다. 아무도 스스로 밖에 온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곱을 해할 복수리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해집니다. 죄에 노출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함으로써, 죄의 유혹과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취약해집니다. 죄의 유혹과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면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자주 많이 대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은 위험에 처합니다. 쉽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쉽게 주입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모리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힘 있게 보여요.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권면해야 되겠다, 이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대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돈 핀토라는 메시아닉 유대인 사역자의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핀토라는 유대인 사역자는요, 귀한 분이에요. 내년에 90세가 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런 귀한 분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 여기에 책 어떤 그 말미에 나는 다양한 성경 읽기 계획을 다 시도해봤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다. 매일 3장, 주일 5장 읽어 1년 1독하게 되는데 나는 구약 부분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생각해냈다. 성경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누어서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한 파트, 욥기에서 아가스까지 한 파트,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한 파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한 파트,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파트.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한 장씩 아마 쭉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방식이 내게 좋은가? 매일 성경 전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이분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그 부록 부분에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지. 이분이 내년에 90세예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아가는 어느 시점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는데 실패도 했다는 고백이에요. 어떤 때는 읽다가 그냥 접어놓고 2, 3년 지나기도 했다는 어떤 그 고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구약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신명기까지 갔는데 언제 어느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지?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읽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고 시편을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서에 있는 어떤 나에게 주는 나를 깨우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읽고 그러한 가운데 은혜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의 권면을 대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에 능하시면은 좋은 영어 번역본 성경 값을 투자하여 가죽 제분으로 된 것 한 100불 정도 되는 것 구입하세요. 폰트 큰 것 그리고 줄쳐가면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에 적어도 성경 5번은 읽어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1년에 5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만큼 성경 읽기를 원해요. 40세 이상인 분들은 이제 죽었어요. 나이만큼 내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통하겠다. 거룩한 욕심을 내보라는 거죠. 거룩한 결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어떤 거룩한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드라이브해 나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를 요동했던 그 환경들이 나를 흔들었던 그 환경들에게 잠시 흔들릴 수 있겠으나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거룩한 경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필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필사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판되어지고 이미 인쇄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 가운데 헌신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확인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룩한 결심을 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결심에 복 주시고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읽고 자주 대하고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